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축복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속에서 그대로 죽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죄사함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그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육을 좇아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권세,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라기의 사람 그 경고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물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정말 멸망하게끔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감추어진 모든 죄를 들춰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죄사함과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한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우리가 겪는 일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나의 그 욕망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것에 급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치우치고 범죄하게 된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제일 우리가 보여지는 그리고 비춘받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꾸 반문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듣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헌신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얘기를 할 때에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뭐 여러 가지의 지금 상황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내면의 것을 인정하며 정말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육의 정체, 그러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깨닫고 있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리고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러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에 보혈,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버리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자비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비춤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기 쉬우면서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기가 어려운 아니 우리의 육으로는 결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비춤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눈에 대들보를 보고 그것을 씻음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으며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라기에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고가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죄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춤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보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실체를 보고 인간의 실체를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떠한 원인, 가장 큰그 책망을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벌 주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그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죄를 범하고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이 적당한 삶을 사고 그리고 그들 백성들 앞에서 정말 잘못된 본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다그 같이 범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을 그 말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거꾸로 자기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치우치게 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그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정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죄 졌다, 뭐 정말 제사장 때문에 이랬다, 뭐 목사님 때문에 이랬다. 사실은 그러한 변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가 왜 많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미혹하느냐? 그거는 그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 쫓아서 우왕좌왕하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나 어떠한 그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백성들도 그 시대에는 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의 어떠한 삶의 형태가 지켜지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많은 그 전례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도 잘도 잊어버리고, 잘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떠한 과정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매일 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살리우심과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금방금방 등 돌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나.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들은 어떠하냐예요. 우리들이 그들과 다르게 정말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스스로는 죄를 떠날 수가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오히려 사랑하는 그러한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그 마음들.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이나 광야 생활 때의 그러한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갖고 태어난 약, 그 육이라는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모든 인생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은 세상이 더욱더 정말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고하고 더욱더 교만하고 더욱더 세상의 것에 정말 젖어서 살도록 이 세상은 정말 세상이 지배를 하는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살수 있는 건지조차도 의심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지금 삶의 환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도 짓지 않았고 생각으로도 짓지 않냐고 말로도 짓지 않냐고 행동으로도 짓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분이 성령을 좇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든지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고 살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뭐랄까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민감한 만큼, 악에서 민감한 만큼 성령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하나님과 다른 것은 죄인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세상을 보고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하면서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필요로 하면서 더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등 돌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서 그 제일로 하지 않냐고, 우선순위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축복을 저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은혜와 그 부요함과 자유함과 그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불안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부자유스럽고 계속 뭐 세상적인 거가 없으면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되었다면 그것이 저주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그들이 정말 나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또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또 환경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그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게 하는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가도록 하는 정말 해가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이제껏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 내 가진 거, 내 지혜, 나의 육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건강이요, 그것이 물질이요, 그것이 지위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인 거예요. 내 육을 채우기 위하여 내 정말 세상에 땅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보화는 누릴 수가 없고 가졌다 한들 주셨다 한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금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서 정말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세상 사람 비판하고 다른 형제들 없이 여기고 자기들만 뭔가 거룩하고 다른 사람보다 난 것 같이 진리를 떠나서 거꾸로 스스로 그 정말 높아지는 폐망의 선봉에서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정말 그 백성들을 정도에서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만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백성들 속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딸들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사람을 처음에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그 데리고 가신 그래서 원래가 한 몸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두 몸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신 것이 결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출발하고 거기에서부터 자녀들 생육번성하는 일이 출발이 돼서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하나님의 그 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키지 아니하면은 거기서부터 다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그 자녀가 저기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선교지도 가고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막 계속 그 기도를 해도 뭔가가 응답이 안 와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나님한테 막 졸라대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려놨어요. 그리고 응답 없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여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놓고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사역의 길은 열렸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우습다고, 그런 하나님 누가 믿어? 누가 따라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 결혼을 막으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여자가 아닌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택하기를 원하셨던 거는 우리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느냐?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하셨고 다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삭을 택하느냐?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저도 맨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여자, 그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비춤 받을 때 저의 간음의 상대는 항상 남편이고 아이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어떤 때는 지체들이에요. 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섬기고 그 사람들 돌보는 거에 더 우선순위가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라면은 금방 깨닫겠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꾸로 나를 내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깨닫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근데 사람을 우선시해서 가면은요, 거기에서 기쁨이 없고 거기에 평강이 없고 계속 근심이 나오고 계속 짐이 생기고 계속 뭐예요? 힘이 들어지고 나중에는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아, 나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돼? 하게 하심을 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꾸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금방금방 뭐예요?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제 사랑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사랑이 상대방들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정말 그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들에게 그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내가 가진 마음에 비할 바 없는 그러한 자비여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이 얼마만큼 지극하신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에 좇으려고 굉장히 저의 마음을 어떤 때는 절제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죽고 싶어서 다 죽어. 뭐 너 아니면 못 살아. 나가 너의 모든 거 너 다 해줄 거야. 뭐 정말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베드로가 그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오리니 하는 것처럼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 다 내줄 수 있고 다 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금방 바닥이 나고 금방 변해집니다. 정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한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들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느냐. 결국은 상대방들에게 유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졌으면 그냥 그 사람을 내가 갖고 싶고 그 사람을 그냥 내 곁에 두고 싶고 그런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종이 되는 것이요. 아니면은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내 식으로 거꾸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은 피조물 아니냐? 그런데도 왜 서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깨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 됨을 깨는 것. 여기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배우는 자들이 잘못되는 것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난들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가 아무리 나타난들 성령을 좇아 살면 우리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좇아서 사는 성령을 좇아 사는 삶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치 벙어리인들 벙어리인 것처럼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옛날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러한 세대처럼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만 되고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어떡하라고요. 각각 성령을 쫓아서 가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됨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지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태어나서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계속 안고 있고 계속 업고 있으면 그 아이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놔야지. 각각의 생명이 다른, 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주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받았고 그것은 서로 하나 돼서 살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 속에서 가능한 일이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생명이 직접 통하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어도 심장의 고동이 다른데 맥박이 다른데 하물며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코끝에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경계하고 사람하고 정말 그 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끼리끼리 하는 일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 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한 몸으로 받아들인 그 하와가 범죄하니까 당신이 만들어 내게 갖다 준 저 여자가 나에게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항상 죄를 전가시키고 거기에 원인을 돌리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죄가 드러날까봐 그 부끄러움을 나뭇가지로 그 가리고 나무 뒤에 숨듯이 나뭇잎으로 가려본들 나무 뒤에 숨은들 하나님한테 가려지겠어요? 하나님한테 숨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죄의 결과 깨달아진 그 부끄러움이 가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이 숨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셔서 매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지파를 두시고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잘못 살고 백성들은 지금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우리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봐도요, 여자를 보고 아리따운 그 미모의 마음이 통해서 그 여자들을 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버리고 땅의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사람 취하는 거.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 내 생각, 정말 내 감정이 원하는, 충족하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래요. 지금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의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딸들, 영의 것은 영으로 안다고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이 구분이 안 가요. 왜? 우리의 육체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가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 여자들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삶, 그 성결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방신의 그 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깨는 자나 자는 자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직책이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다음에 결혼은 그냥 맘대로 해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우리의 삶은 가증한 것을 그대로 해놓고 그리고 거짓된 거 그대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빨리 정말 빚 좀 받아서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죄로 토해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새로운 삶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모습은 다 죄의 종,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그 딸들, 소위 말하면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고 안목의 정과 그 정욕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물질적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유행을 따르고 자기의 쾌락과 정욕,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야망이나 야심, 욕심에 쫓아서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이방신의 딸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가정이 그렇게 갑니다. 자기가 혼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요. 아내가 그렇게 보세요. 두 몸이 하나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신을 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그 지위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무엇을 섬기느냐예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자세,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키가 크고 외모가 어떻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진 경제력과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그들이 가진 재능과 결혼의 조건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이생의 자랑과 정력과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상대방들을 택하고 그것으로 이끌려서 결혼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거래요. 아니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는 톡톡이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하면은 그 열매는 자기들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건 벌이 아니라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을 좇아서 살면은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이 있어요. 복을 복으로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며 자유한 그러한 삶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세상적이 되면 계속 불안하고 계속 모자르고 계속 정력과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쫓아서 피곤하고 쉼을 모르고 그리고 정말 계속 비교 경쟁하면서 고달프게 사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복을 저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그 하심이 그들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그리고 탄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엎드려 나와야 되는 그 제단이 그냥 인생살이의 슬픔과 탄식과 그 고통을 토해내는 그냥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가고 철야를 가고 할 때 근심 중에 부르짖고 내 슬픔과 내 외로움과 내 고통 토해내는 거에 바쁜 그럴 때 사실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 계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고 새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통하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속상하고 계속 어려운 것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이방신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가증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 속에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얼마나 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신 것이요. 그래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이게 내 길이니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방신하고 결혼하라고 신의 딸들하고 결혼하라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세상하고 합해서 살으라고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렸을 때 결혼 서약하고 하나 된 그 아내를 버리고 소위 말한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들을 취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드리는 어떠한 봉헌문도 받지 않고 그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물론 지금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말 우리의 의로 하자면 우리가 뭐 간음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그러한 거룩한 제물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우리는 흠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다시는 육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부 관계를 깨고 그리고 가정을 깨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조강지처라는 거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다 우리는 육을 갖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짝을 이루고 약속했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증인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가를 수 없다. 그 여자를 버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배신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옛날에 모세는 그냥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케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누구든지 정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 사람이 허물이 있던 그 사람이 어떻든 지금 내가 아내로서 내 몸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기의 신앙생활 문제지 지금 이게 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부 문제가 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신앙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혼이 흔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이혼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혼 안 하면은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이혼했으니까 죄졌나?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고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요, 제 주위에도 이혼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혼을 원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당하는 일. 그래도 참 세상이라는 게 우습다 그럴까? 너무나 모순돼서 당한 사람이 당한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또 이혼했다고 세상에서 그 배관시 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까지 당해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가엽어요.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고 그들은 잘 살고 있나. 정말 아내를 아내로서 남편을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나. 또 이혼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도 죄 없는 자 먼저 돌 던지라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돌을 던질 수 없는 나 자신이 죄인이요. 나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지 않는다.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에서 음행한 연거 외에라고 그랬는데 음행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혼이라는 지금 얘기는요. 다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증서 써줘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걸로 합법화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이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데 마음이 떠나고 정말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난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억지로 살으라는 거냐 아니요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못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이혼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대방이 어떻고 상대방 때문에 어떻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고 내 마음이 변했고 아니면 내 마음에 사랑의 능력이 없고 한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니고 사람인 이상은 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덮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싫고 나는 못해요 하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우리가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나면은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내 문제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 있는 이혼한 사람들 정말 모두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버림받았어요. 배신당했어요. 그래도 또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라본 이 세상에서 정말 찾기 드문 그러한 아내들로서 살았지만 그렇게 겪게 됐습니다. 그들의 죄가 커서도 아니요. 그들이 남편에게 뭐 시댁숙고에게 누구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도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딸로 살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허락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땅에서는 버림받은 여자지만은 그러나 깨진 가정이지만 거꾸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사랑받고 계속 그 남편과의 그러한 삶 속에 있었으면 지금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의 그런 새로운 삶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이이다를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한 타락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것, 그 아내에게 거짓하는 것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잘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눈앞에 있는 소자 하나에게 잘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잘못하는 거라 얘기해요. 소자의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그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걸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변명하다 보니까 결국 이 정도로 살아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야단 안 치고 괜찮아. 하나님은 봐주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얘기한다 얘기예요. 서로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사랑하기를 포기해도 된다고 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주셨는데도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러한 식의 말, 그러한 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 열매가 제일 먼저 보여진 것은 가정이었어요. 결혼이었어요. 성적인 거였어요. 부부관계가 깨진 거고 그들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로 취한다든지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 아내에게 거짓된 행위.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들과 결혼하는 일. 지금도 우리가 세상 것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믿지 않을 때에 결혼을 했고요. 저의 남편은 제가 부모들이 이제 두 분 다 방송국에 그 방송 일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저를 이용하고자 정말 자기가 스파이로 한국 땅에 와서 그러한 저의 위치, 그러한 저희 부모들의 위치를 이용하고자 접근해서 결혼해서 제가 알지 못했지요. 저희 부모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알게 했으면 그 결혼을 했겠어요. 그러나 제가 후에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그 선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 그러한 그 허락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껏 왔습니다. 그 남편이 그 후에 물론 자수하고 그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들 한국을 떠나서 정말 그 가졌던 사회적인 위치와 모든 거 다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했고 또 동생들도 그래서 다 미국으로 와야 됐고 저와 아이들은 일본에서 그 남편이 방탕함으로 가정도 버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버려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이들을 주소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고이고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남편이 나를 속이고 나는 속임을 당하고 그 이전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그 배후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남편은 사실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빠고 가장이고 남편이고 우리들이 저 자신이 그렇게 정말 그 자리를 아내 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다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미국과 일본 떨어져서 26년을 지금 떨어져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정말 그 사랑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이 저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다른 아내들이 다른 여자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 저는 다 누리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정말 아내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리 가정의 그 엄마로서 주부로서 그 세워주신 그 자리 지키는 거, 그 속에서 내 마음 지키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불행하게 하지 않으셨고, 저를 비굴하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의 삶 자체를 비관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신 그 한 가지로, 저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함으로써 제 육이 겪는 거, 제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정말 노상 회오리바람 같고 태풍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버려진 그러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를 받아주시고 그 나를 주셔주신 그 하나님은 저를 늘 안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리시고 그 속에서 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혼할 만한 이유 있겠지요. 너무나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싫어지고, 아니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감정, 우리들의 그 정말 수준은 너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을 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나와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깨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가증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오직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법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그 모두를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나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를 때 주 안에서 성령을 좇아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받은 복이에요. 오늘도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축복의 그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기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격하며 그 하나님에게 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과 저희들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